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붓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좌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싣고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다윗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장까지 기브아 다윗의 집에서부터 쫓겨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의 총 3년여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2기는 오늘부터 살펴볼 23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로 약 3년간 그릴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는 사무엘상 28장에 다윗의 영적 암흑기로 알려져 있는 4년간의 블레셋 망명 기간입니다. 지난 우리 22장을 통해서 도액에 의해 처참하게 도륙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하였고 다윗은 그를 평생 돌보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아둘람 군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원통한 사람들 400여 명은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유다 헤렛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에게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지는 그일라입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져 있었고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숨어 있었던 아둘람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유다에게 분배하였고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일라라는 이름이 요새라는 이름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의 수탈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그곳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군사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비교적 취약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곳을 침탈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수탈을 당하면서 정작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무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사울 왕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3년여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과거 3년 동안의 도피 기간 동안 하나님께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일라의 구조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유다의 영역이고 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을 정치적 기반 삼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함께하고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 13절에 의하면 이 400여 명의 아둘람 공동체인들은 600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니다. 그들이 결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빚을 졌고 또한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그일라의 구조 요청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공동체를 품는 왕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사도 불확실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곁에 허락해 주신, 자신의 곁으로 보내주신, 자신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공동체 일원들을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 그 생명들을 돌보고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입니다. 묻는 행위는 단지 답을 찾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가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어느 때까지 이것을 맞추어 놓으라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미신이나 이방신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뢰, 곧 언약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가라, 쳐라, 구원하라. 이 세 동사로 이루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전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둘람 공동체는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까 한지라. 다윗의 이야기에 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환난,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해 풀어지지 않던 그들이, 최소한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군사 행동이라니요. 하루하루 살아나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이 더 어려운 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블레셋을 상대로 싸움을 일으켜야 한다니 말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푼 다윗에게 이 냉담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내용과 결과를 4절과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의 질문은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냉담한 반응을 다스리기 위한 전략적인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들의 마음을 존중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넘기리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노테는 주다라는 뜻인데 본동사가 사용된 문구는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전쟁이 친히 하나님께서 참전하시겠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5절은 전쟁의 요약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일날을 구원했다라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군사전쟁에서 군사들의 기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600명의 사람들의 사기로는 이 전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이 어떻게 우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특히 제2기의 도망 기간 동안 시편 27편과 31편과 54편을 대표적으로 남겼습니다. 이 시편들은 그의 기도이며 그의 찬양입니다. 리더 다윗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 원통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좌절과 슬픔과 패배를 끌어안은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들에게는 일순간 방언이 터지고 그 움츠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용기 백백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제자가 되었던 것, 수많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바 종교들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조우하는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일상과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음이 되었던 다윗과 600명의 원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에 참여하여 그 일날을 구원해냈습니다. 기도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출병 준비를 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블레셋에 약탈당한 짐승들을 끌고 오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각축까지도 전리품으로 이끌고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개인의 훈련은 이제 공동체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통한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그릴라 구출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개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12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는 더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좋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지니고 어떤 요건을 지녀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원통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규정된 복장이 에봇입니다. 22장에 따르면 노성에서 피비린내는 나는 학살 가운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장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이미 다윗의 수중에는 아비아달의 에봇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사용된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마치 에봇이 지금 다윗에게 당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내용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곳에 에봇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에봇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두밈 앞에 3과 4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림은 빛, 두밈은 완전함이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동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추정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우림과 두밈, 즉 빛과 진리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하여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즉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빛과 완전함을 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주님의 빛과 주님의 완전함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22장에 등장하였던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와 함께 찾아온 에봇, 우림과 두밈,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입체적으로 또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어떠한 기반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본문의 이야기는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그일라 일대에서 다윗과 그의 아둘람 공동체가 많은 환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환영을 받았을 때 그들은 대단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일라 땅을 근거지 삼아서 머물고 싶은 정치적인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립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의 소재지를 사울은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긴 것입니까? 결국 그럴 리가 없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따르면 그 세 번째 계명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것을 금합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며 그 이후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이 해야 했던 그 일,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을 막아냈는데 사울은 그것이 자신의 그 질투심 가운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그 욕망을 도구화하고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많은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경미하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쇼핑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아보니 물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물품으로 교환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수거해 가겠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 물품이 왔는데 집에 하자 있는 물품은 그저 그냥 집에다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저는 두 달 동안 저희 집에 있는 그 물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줄 알고 이렇게 물건을 두 개나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물건을 두 개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물건을 업체에 보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잠시라도 이 일을, 이 게으른 저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값을 치르고 그 하자 있는 물건을 제 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두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매 순간마다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짓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사울의 헛된 고백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아름답게 그리고 높이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청되는 일입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울이 군사를 꾸려서 그 일날을 애워싸려 할 때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그 일날 주민들이 그들을 넘길 것인지 애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을 떠나는 장면과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회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묻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절박한 도망자 신세인 다윗과 사람들은 광야의 요새와 산골로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쉬지 않고 그들을 매일매일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이 시간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숨 돌릴 틈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와이에쉐브의 원형 아샤브는 앉다, 머무르다의 뜻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곳을 도망쳐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가 머무르고 앉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다윗의 도망자 신세 10년을 지배하는 문장이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말로 다윗의 전생에는 권능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도들의 이름은 늘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치밀하게 일하시고 폭주하는 사울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밤낮 잠들지 못하는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모두를 그 상황 가운데 품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었던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820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감격하며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뜻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에 한 사람이 방문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를 안고 싶다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의 등장이 대단히 절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다윗에게 굳이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방문합니다. 요나단의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사무엘상 18장과 20장을 통해서 다윗과 두 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난 이때 요나단이 방문하여 세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격려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다윗,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입니다. 자신을 위해 찾아온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개인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그 개인적인 개인주의, 신앙의 개인주의를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맞물려서 성도들은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 생각하는 신앙, 관념적인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은 복음의 그 원대한 뜻들을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확증해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 사람들과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공동체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홀로 있는 석탄은 결코 밤에 그 시린 바람을 견뎌낼 수 없지만 석탄들이 함께 모여 불을 지피면 그 어떠한 차디찬 바람에도 그 석탄들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시린 바람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금방 냉담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면 그 시린 곳을 덮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방문과 격려로 인해서 훈훈한 마음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매 순간마다 평지는 아닙니다. 또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고해 바친 것입니다. 사울에게 고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의무라며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요. 참 가슴 시린 상황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만 또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루어진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과 시스 사람들에게 영겁어 냉대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우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꾸어가고 키워갔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밑거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통과해서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의 거처를 정확히 알아내는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광야는 철저히 사울이 기세 등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압도합니다. 광야의 스산함과 메마름이 다윗의 영혼을 메말려버리고 다윗의 육체를 옥죄어옵니다. 사울에게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군사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21절에 사울은 10사람들의 밀고에 여호와께 복을 받길 원한다고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땅에 떨어뜨립니다. 사울은 모든 우위를 앞세워서 다윗이 숨어있는 마온 황무지로 향합니다. 이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본문 26절부터 2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추격이 시작되었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추격으로부터 이곳저곳 잘도 포위망을 뚫고 도망칩니다. 숨바꼭질하듯 진행되는 이 추격전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추격전은 결코 놀이가 아니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도망이었던 것이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또 그 모든 광야를 압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울은 다윗을 뒤쫓느라고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탈당할 때 그는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침공에는 그는 급히 군대를 돌려 회군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 달려가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다윗과 그 공간에서 오는 당혹감과 허탈감을 담아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지었습니다. 그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갈림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쫓았으나 다다를 수 없었던 그곳, 다윗과 자신 사이를 나누고 있었던 그 바위, 그 산성과 같은 것이 하나님임을 사울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방문했던 요나단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억울하고 고단하고 쓰라리고 아픈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를 침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셀라하마 느곳, 갈림의 바위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침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엔게디가 요새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대단한 공간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굴 지형일 뿐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기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통과한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서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왜 외로운 양떼처럼 보이지 않고 그가 당당한 사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시편 지었던 시편 27편 11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말한 평탄한 길은 오늘 본문 23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누볐던 곳은 그 어느 것보다 황량하고 깊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사울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곳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주님 안에서 평탄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원통함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해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원통함들을 해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룸을 받고 그에게 있었던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그 600명과 함께 그 땅의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지녔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했고 공동체와 함께 그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잃었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그들 사이를 나누는 셀라함 안느곳 갈림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와도 같고 산성각도 같은 하나님은 세상과 성도 사이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늘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에게해에서 그의 일정들이 늦어졌지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생명을 잃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고 그 드로아 지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며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윗은 광야의 10년간의 다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고 그분의 손을 기다리는 이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바라는 이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시편 27편 13절 14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원통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윗을 오늘 만났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만면에 미소를 띠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산성임을 믿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가슴 시린 이 땅을 치유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도 웃을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